제13장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침례받는 것이 아님. 지난 두 주 동안에 우리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예비하셨으며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오해하여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을, 어떤 사람은 저런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행하거나 좋은 행위를 갖거나 회개하거나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기 때문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본 사람의 방법 외에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 나도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한 말씀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닌 믿음 때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도 당신이 그에게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해줄 때 자기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혹 구원하실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고 사람 편에서는 믿음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드렸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신뢰하여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용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기초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두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공로에 둔다면 당신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즉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가 밀물에 의해 밀려왔다가 썰물에 의해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집을 바닷가 모래 위에 짓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닷물에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록 요한복음 3장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복음 10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이 사람의 직업은 잘못되었습니다.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온 목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의 지식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잘못 알았고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도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도 잘못되었고 동기도 목적도 주님에 대한 지식도 잘못되었으며 질문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를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율법사라면 율법에 무엇이 쓰였는지 알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쓰인 것을 사람들은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때로 율법은 이렇게 쓰여졌는데 사람들은 잘못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율법은 이렇게 말했고 그는 이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잘 읽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서의 총강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마디의 율법의 총강을 다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시험하는 사람은 대부분 총명한 사람입니다. 총명한 사람만이 남을 시험합니다.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사람도 질문을 던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도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물어보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반면에 남을 시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지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이것은 겸손한 문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질문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율법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책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즉시 그 내용을 외울 수 있었고 벌써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답변한 후에 주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율법사에 대한 의도가 무엇이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요한복음에서 86번 믿음을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이처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이유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도 차질이 없이 성경은 실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누가복음 10장이 25절에서 28절로 끝났다면 성경의 진리는 앞뒤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개의 다하여에서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8절 이후에 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서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그 율법사는 남달리 수다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그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있어서 주 예수님께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는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율법사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까?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철학자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아무것도 물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절부터 주님은 누가 그의 이웃인지를 답변하십니다. 30절부터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약간 시간을 들여보기로 합시다. 이 사람은 평강의 장소에서 저주의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을 의미하고 여리고는 저주를 뜻합니다.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높고 그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갈수록 낮습니다. 그는 평안의 장소에서 저주의 장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갈수록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게다가 한 강도가 아닌 한때의 강도들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강탈해 갔으며 그의 옷을 벗기고 즉 겉에 몸을 덮을 것이 없게 만들고 때려 거반 죽게 하여 그의 생명에 해를 입혔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행위이고 그 사람 자신은 그의 생명입니다. 빚된 행위는 이미 박탈당하고 잃어버렸으며 남아있는 생명도 몸만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어서 거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람이 우리를 가리킴을 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시험을 받은 후, 즉 아담의 범죄 후 인생의 노정에서 사람에게는 평안한 적이 없고 항상 사탄의 시험을 당하며 결국 외면적인 행위는 벌거벗김을 당했고 더욱 속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해도 몸만 살아있었으며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에서 주된 두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만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한다면 율법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고 거반 죽어 있으며 사탄에게 얽매여 있으며 침륜을 기다리며 외적인 행위도 없는 죄인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은 내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와서 그에게 옳다, 당신은 또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고 이것이 거반 죽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말입니다. 내가 거반 죽었고 빛나는 옷을 잃었지만 선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사실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만난 사람이 매를 맞지 않았고 아직 마음이 있으며 목숨도 있고 힘도 남아있으며 뜻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내리막길에 있으며 또한 거의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그를 돕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는 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돕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곧 죽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 중에 살면서 어떤 방법도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그는 일생토록 그가 남의 것을 강탈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곧 영원 안으로 들어갈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사람을 보고도 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당신이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없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없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이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의 율법의 말씀은 당신의 더러움과 당신의 상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총강은 다름 아닌 야고보가 말한 바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거울에 비추어 볼 때 곧 알게 됩니다. 본래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본래 당신은 자신이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강도가 당신을 때린 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당신의 옷이 벗겨지고 자신이 거반 죽었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한 듯 합니다. 내가 강도에게 매맞은 것을 모르느냐? 너의 옷이 벗겨졌는지를 모르느냐? 내가 거반 죽은 것도 모르느냐?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는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모두 우연히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자로서 그를 구원하려고 일부러 온 사람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사랑과 자비가 있는 동시에 또한 포도주와 기름을 몸에 지녔기 때문에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왕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된 것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강도에게 맞아 상처가 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왕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으며 유대인 위에 있고 유대인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분이 주 예수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기억합니까? 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어느 날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그분에게 두 마디의 심한 말, 곧 사마리아인과 귀신 들린 자라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은 그분을 사마리아인이요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지만 주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은 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예언적인 면에서 그분이 사마리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의도적으로 누워있고 거반 죽은 사람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 이 두 가지로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분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것은 베들레헴의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골고다 이후, 고순절 이후의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만일 베들레헴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포도주를 기름에 탄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루살렘 이후, 고넬료의 집 이후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름을 포도주에 탄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포도주는 골고다의 역사이고 기름은 부활의 날과 오순절 날의 역사입니다. 포도주는 떡을 뗄 때의 잔으로 대표됩니다.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장로들이 당신 집에 와서 발라주는 것은 기름으로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포도주는 구속의 역사이고 기름은 교통의 역사입니다. 포도주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주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기름은 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위에 부어주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기름만 부어지고 포도주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기초가 없게 되고 만일 기름이 없다면 구원은 어떠한 효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 되고 임의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되며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됩니다. 만일 기름이 없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을 통해 구속 사업을 이루셨지만 그 역사는 우리에게 미칠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기름과 포도주가 있는 것을 보며 또한 먼저가 기름, 곧 성령께서 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우리에게 두시는 것임을 봅니다. 기름이 포도주 속에 섞여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입니다. 성령은 단지 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옮겨 부어줄 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중에 간호사인 자매가 많고 의사도 두 분이나 됩니다. 당신은 포도주의 기능이 완전히 소극적인 것으로서 소독을 위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구속사업이 과거의 더러움과 죄악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기름은 포도주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한면으로는 아담 안의 것들을 제하고 또 한면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곧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나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의 상처를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웠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길을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당신이 힘을 쓰지 않아도 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짐승은 나 스스로 걸을 필요 없이 그것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주막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여기서 데나리온 둘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은 성경에서 다섯 가지 금속이 모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과 영광과 의를 가리킵니다. 노스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이 필요한 것은 모두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단이 노스로 만들어졌고 물두멍이 노스로 만들어졌으며 노뱀도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의 발도 빛나는 놋 같습니다. 이는 짓밟기 위한 것입니다. 철은 성경에서 항상 행정적인 권위를 가리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은 성경에서 시종일관 구속을 가리킵니다. 구속을 말할 때마다 은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구약에서 당신은 속전으로 은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나리온 둘은 속죄의 가치를 말합니다. 문전 둘을 주막 주인에게 준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연락하십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주막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에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다루는 것일 뿐입니다. 그 율법사는 주님에게 누가 자기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이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즉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율법사에게 그가 곧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성경 학교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혹은 예배당의 강단에서나 모두 당신에게 좋은 사마리아인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곧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님이 뜻하신 것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주 예수님이 뜻하신 것은 당신이 바로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당신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고 자신에게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이요,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이며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선한 행위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주를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구주, 곧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면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사상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상처나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를 치유하고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곧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본래 우리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주셨으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늘 위로 올리사 하나님으로 우리를 연락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37절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율법사는 답변할 줄 알게 되었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멈추고서 기름과 포도주로 나의 상처를 감싸주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 준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여, 문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긴 그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주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혼돈시킵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더러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권한다는 뜻입니다. 너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므로 내 자신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워있을 때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있다거나 당신에게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당신의 상처에 부으시며 당신을 감싸시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 돌보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사람의 실패는 항상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남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상처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당신의 실제 상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당신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도울 수 없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도 당신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단락이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여기서는 먼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후에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야 당신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 전에 우리는 누구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주 예수님은 시몬에게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저를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함받은 이후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함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사함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함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랑이 없다고 하시지 않고 사랑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사람들은 나의 사랑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됨을 볼 것입니다. 2, 3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누워있고 아무 방법이 없으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 그분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후에야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침례받는 것이 아님. 이제 다른 한 가지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혹 그들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나 로마 천주교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사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몇몇 동역자들이 광주에서 선교사 몇을 만났는데 그들이 이것을 매우 강조했다고 합니다. 홍콩의 어느 선교사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사람이 믿고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절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지만 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구원이 정죄받지 않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말한 구원은 아랫 문장에서 말한 정죄받지 않는 것을 가리키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만이 아닌 사람 앞에서의 구원도 가리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의 문제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그러나 믿고 침례받는 자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받고 정죄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나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사람과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침례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정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3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6절과 8절에서도 이 일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다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만 언급하시고 물로 난 것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방면, 곧 영적인 면과 땅 위의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면에서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방면으로서 성령만이 아닌 물로 나는 방면이 있습니다. 영은 어떤 것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도 임의로 붑니다. 원어에서 바람과 영은 푸니마로서 같은 단어입니다. 영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하늘 바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람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갑니다. 많은 때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듣고서 바람이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우리 얼굴에 불어오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 속에 들어갈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부나 물은 내 뜻에 따릅니다. 하늘의 영이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나는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통제하에 있습니다. 나는 능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면 누구도 나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과 정죄받지 않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인 반면에 구원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구원은 또한 사람 앞에서의 일입니다. 내가 정죄받는가 정죄받지 않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는가의 여부는 하나님과 관련될 뿐 아니라 또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인 반면에 정죄받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기만 하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가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뿐 아니라 사람 편에도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하고 다른 면에서는 사람 앞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여전히 은밀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그가 믿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되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었으나 그것을 입으로 말해내지 않고 침례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은 결코 그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는 조건은 오직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와 사람과 관련된 구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나는 침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침례가 필요합니다. 이 침례는 당신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침례받지 않으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침례의 문제가 없고 믿음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침례는 사람 가운데에서의 간증으로서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당신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침례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은 거기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이 낙원에 가실 때 그 강도는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도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는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며칠 후에 나는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주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과 죄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고 정죄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인 동시에 사람 앞에서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 분명해지지 않을 때 당신은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사람 앞에서의 일을 말하고 많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말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 둘을 혼돈한다면 당신은 오류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듯이 침례는 사람이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쪽은 아담이고 다른 쪽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담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아담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해 나는 우리가 어떻게 아담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담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아마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당신이 아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들어간 대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담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담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안다면 자연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지를 알 것입니다. 당신이 출생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면 죽음으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를 또한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으로 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두 가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죽음으로 당신은 아담의 족속에서 나왔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첫사람 아담에서 벗어났고 부활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었고 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창조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여기서의 죽음과 부활은 다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침례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바로 우리가 행동해 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종인 사도들을 통해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를 포함시킨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로 말한다면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느 시골의 한 여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주 예수님이 나를 못 박았다면 나는 가서 관을 사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된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못 박으셨다면 어찌 관을 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나를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나는 속히 가서 묻혀야 합니다. 침례는 곧 주 예수님이 나를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나를 물속에 묻어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박으신 것에 대한 사람 측면에서의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었다는 복음을 당신에게 전해주실 때 당신이 나를 못 박았으니 이제 나를 묻어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나를 사람들이 묻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부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아담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활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담을 끝냈고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이며 침례는 양쪽을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친구들이여, 모든 것은 이미 주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다른 조건이 없고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받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일종의 연출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없이 어떻게 연기해낼 수 있습니까? 먼저 줄거리가 있고 다음에 연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연기가 있고 그 다음 줄거리가 있습니까? 모든 연기는 줄거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믿음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절대적으로 구원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침례로 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